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 전 세계 모든 동영상에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에는 매 순간 새로운 동영상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을 유튜브 세상 속으로 안내해드릴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채널 소개와 여행이 함께하는 소코너 유튜브 여행기로 다양한 유튜브 영상 전해드릴게요. 먼저 채널 소개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라 구분 없이 전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보고 교류하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의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고요. 그 나라의 연회관, 결혼 문화, 심지어는 화장실 문화처럼 정말 찐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공유되는 영상으로 앉은 자리에서도 외국인 친구가 생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채널은 외국인 친구들이 수다 떠는 모습 지켜볼 수 있는 별다리 유니버스란 채널입니다. 메이코 출신의 크리스티안이라는 분이 진행자고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불란서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출연자들이 자기 나라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데요. 전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요. 한국어 실력이 어마어마하시겠죠? 첫 번째 영상 바로 들려드릴게요. 만국 공통.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눈이 반짝입니다. 바로 연애 이야기인데요. 각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고 있을까요? 듣고 오시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한국처럼 뭐 사랑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좋아해라든가 그런 말로 많이 하지 사랑해라고는 안 하고요. 고백할 때 좀 존댓말을 많이 써요. 일본에서 좋아하다라는 거 스키라고 하거든요. 고백할 때만 스키 데스라고 해요. 그게 좀 더 약간 로맨틱해요.
아, 멋있어. 다른 나라는 뭐 어떤 식이에요?
프랑스는 뭐 고백 같은 거 원래 잘 없어요. 느낌으로 막 알면서 이렇게 사귀게 되고 딱히 뭐 하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벌써 사귀고 있는데 그 상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한국이 오래 살아서 그래.
내강 씨가
인도에는 약간 밀당을 많이 하는 게 시간 낭비? 뭐 감정 있으면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땡기고 푸시하고 하고 있냐. 그래서 약간 밀당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그 밀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섬은 없지만 근데 밀당이라는 거 있긴 있어요. Suis moi, je te suis. Suis moi, je te suis. 제가 도망칠 테니까 저를 따라오고
와.
그리고 나는 도망치면은 내가 따라갈게요.
근데 밀당은 재밌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섬 따고 있었을 때 문자를 보내는데 여자가 갑자기 오늘 친구 만나? 근데 남잔지 여잔지 뭐야? 모르는데 나 일단 물어볼까 말까. 남잔지 여잔지 물어볼까 말까부터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자존심 버리는 거야.
이럴 때 그냥 재밌게 놀아 하면은 미쳐질 거예요 여자가.
감사합니다.
일단 고수.
네. 한국은 딱 언제부터 연인 관계다 이런 정확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사귄 지 100일 되는 날, 1주년 되는 날 이런 식의 기념일도 있는데요. 불란서는 고백 안 하고 서로 느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불란서 사람들이 연락을 잘 안 하는데 하루에 뭐 한두 번 연락 오고 챙기고 하면 연인 관계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또 연애를 시작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소개팅이라고 해서 이 지인들이 소개해주는 이성을 만나보는 방식이 꽤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메이코에서는 내가 알아서 만난 사람들이 더 많대요. 오히려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약간 자존심이 상한 정도라고 하고요.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 사람한테 말을 거는 헌팅이라고 하죠. 이런 일도 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게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은 공공장소 애정 표현하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더 개방적으로 변화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장면 많이 불편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긴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 게 일본도 공공장소에서 숨잡는 정도가 용납이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뭐 입맞춤이라도 하면 동시에 10명이 쳐다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도 많이 보수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누굴 소개받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만남이 많이 줄었는데요. 얼른 상황이 좀 나아져서 전 세계 청년들이 더 마음 편히 데이트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영상은 코로나로 변한 각국의 관광지 풍경입니다. 볼거리 많은 여행지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에는 에스파냐가 있고, 남미에는 메이코, 아시아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태국도 유명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갔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던 여행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태국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사실 태국은 국내 확진자가 다른 심각한 나라랑 비하면 조금 네네. 적다고 보실 수 있는데 코로나로 네네. 인해 관광이 아예 침체됐다고 볼 수 있어요. 2019년에 네. 태국으로 놀러 왔던 관광객 숫자가 4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관광객이 67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태국에서 하면 뭐 야시장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네.
사람도 항상 많고 물건 이것저것 많이 팔고.
그럼 코로나 인해서 문 닫았겠네요.
잠깐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태국인조차도 없어요. 원래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인데 텅텅 빈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그렇죠. 좀 안타까웁니다.
거의 풀의 가족은 그것도 태국에서 사업하지 않아요?
한국 식당을 하거든요, 태국에서.
네네.
근데 그 많은 지점 중에 이 지점이 조금 잘 팔렸어요. 지금은 직원조차도 없고 문도 닫았었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막 바뀌었겠네요.
맞아요. 아빠도 그래서 최근에 아예 배달 문화, 배달 음식으로 바꾸려고 큰 변화를 주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못 느끼실 텐데 태국은 원래 배달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배달 문화가 급상승한다는 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는
듣고 오신 부분은 태국에서 온 프레시가 이야기한 장면인데요. 2019년 태국을 찾던 관광객이 약 4천만 명에서 지금은 67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너무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프레시의 가족이 태국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예 배달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해요. 한국이야 워낙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는 와중에 더 배달 주문이 늘어난 거지만 태국은 배달 문화 자체가 없었는데 점점 배달하는 식당이 는다는 건 그만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고요. 저는 에스파냐에서 온 라라 씨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지금 관광지들을 보면 와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에스파냐도 2019년 8,300만 명이 찾다가 지금은 1,7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에스파냐는 한국에서도 유럽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이 찾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준 건 여기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또 지역 간의 봉쇄로 비어있는 식당과 상점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광도시가 점점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국경 봉쇄도 풀리고 있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증명서 제출하면 자가격리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니까요. 한국의 이태원과 명동을 비롯한 전 세계 관광지들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을 떠올리면 뭐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나라 또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는 아마 이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서울을 사랑하는 나라요. 좋은 집, 회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른바 인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요. 아이들을 서울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 또 서울에서 취직하고 싶은 청년들, 편하게 복지 혜택 받고 싶은 노년층까지 서울로 몰리곤 합니다. 지방인의 서러움을 담은 사연을 외국인 친구들이 읽어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외국도 과연 이럴까요? 마지막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공개 방송이나 내한 콘서트 보려면 서울로 가야 해요. 이거는
한국은 특히 뭐 공연이나 그런 거는 거의 서울에서만 하니까 우리는 좀 아이돌이나 밴드가 오면 만나임이나 뮌헨 초케도 많이 하고 좀 독일 오기만 하면은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뚫려서 공연할 때도 많고
우리는 꼭 멕시코 시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달라하라라는 주역이 있고 몬테레이라는 주역도 있고 거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고
대부분은 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요.
우린 오히려 베를린 안 올 때도 많은데 나라가 좀 한국보다 그래도 크니까 어떤 음악의 아티스트가 오는지에 따라 지역이 달라요. 이쪽은 좀 헤비한 거 더 좋아하고
그러면 각 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수도 엄청 발달돼 있나?
지방이랑 차이 크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지방도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서울에 사는 것 같아.
맞아.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는 가장 발달됐고 큰 도시 한데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서울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6시에 강남역에 오면은 몇 번을 기다려야 돼.
맞아. 전세 버스에
2층 버스. 네. 첫 번째로 온 사연은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공연 보려면 꼭 서울로 가야 해서 가는 시간도 가는 시간인데 늦으면 막차가 끊길까봐 늘 먼저 나온다는데요. 이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서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보려고 몇 시간 걸려서 서울 상경했어요. 그런데 또 막차를 놓칠까봐 그 가수를 등지고 먼저 나와야 하는 이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 막차를 놓쳐가지고 아예 첫 차가 뜰 때까지 거리를 배회해야 했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연에 이어서 다음 사연은 인서울대학에 대한 사연이었어요. 좋은 대학이 거의 서울에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도이칠란드는 전국에 대학이 퍼져 있다고 해요. 에스파냐도 수도 마드리드뿐만이 아니라 전국마다 유명한 지역이 다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전공하고 싶은 게 부산이 유명하다 그러면 이 대학교 4년을 부산에서 생활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살면서도 참 다양한 지역 생활을 경험해보기가 힘든 점이 늘 아쉬웠거든요. 또 대학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직장이죠. 진행자인 크리스티안이 예전에 토론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때 한 출연자가 청주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녹화는 서울에서 진행이 되니까 매주 차를 타고 올라와야 했고 나중에는 아예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더욱 서울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영상의 마무리에는 각 나라도 서울만큼 수도만 엄청나게 발전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이칠란드는 수도 베를린에 누워있으면 여기가 수도 맞나? 싶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하고요. 에스파냐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가장 발달된 도시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한국 내에서도 여기가 서울공화국이냐 하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시점에서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꽤 심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학업과 취업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채널 별다리 유니버스의 영상 3편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친구 만나고 싶을 때 이 채널 추천해드립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이어서 유튜브 여행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세아 씨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행 영상 살펴볼게요. 세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러시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러시아 하면 특히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지구 둘레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를 6박 7일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열차인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 유튜브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여행자들에게 익숙한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남북한, 또 러시아, 유럽까지 있는 열차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평소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어지게 되면요.
네.
남한의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의 금강산과 원산을 거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해요. 비록 지금은 남북한 간 교통이 단절돼 있지만 언젠가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면 참 좋겠죠.
그러게요. 저도 언젠간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먼저 시베리아 열차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유튜버 세나는 러시아에 여행을 가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다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해요. 이들은 러시아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었는데요. 비자가 만료돼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세나가 옆에 앉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 사람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여기 있어. 이름 뭐예요?
저는 세나.
어?
세나.
세.
나.
세나?
응.
세나. 그래, 맞아요. 세나.
응.
김세나.
응, 응.
김세나.
세나.
야, 이것도 아무 비슷하고 나도. 나도 기분이 거야. 세나.
어이. 어.
어. 세.
어. 세상세.
어, 세상세. 맞아.
세나. 맞구나.
지금 아버지 어디 없어?
에?
지금 아버지 빠빠만 나오나?
가족사진님? 네, 가족사진.
아버지 있어?
아버지.
야돌?
63년생이구나. 엄마도 이가나?
네.
집 사진 없어.
꼬리도 없고.
에?
꼬리.
꼬리? 꼬리가 뭐예요?
꼬리가 뭔 친구가?
꼬리?
이게 바깥에, 시내.
아, 거리, 거리, 거리.
시내 거죠. 진짜 얘기네.
동아일보.
동아일보.
와, 남북한 사람이 열차에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흔치가 않잖아요.
네.
말투는 조금 다른데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영상 끝에 이 세나 씨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았는지 기자회견이냐는 농담까지 하면서 웃는 모습도 너무 친근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금 들려드린 장면 외에도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너무 많았는데요.
어떤 장면이 있었나요?
네, 특히 북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좀 복잡한데 미안합니다.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라면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남북한 사람들이 잠시라도 함께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면 열차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여행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짧지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열차 타면 저희도 혹시 북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 열차에 탑승을 해보고 싶은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유명한 여행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나요?
네, 먼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살펴볼게요.
네.
모스크바는 화려한 건축물로 유명한 곳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노보데비치 수도원, 그리고 그 수도원을 감싸고 있는 노보데비치 호수는 차이코프스키가 백조의 호수를 작곡하는 데 영감을 받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독특한 건축 형태로 유명한 성 바실리 대성당도 모스크바에서 꼭 봐야 하는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해요.
그 백조의 호수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보데비치 호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다음으로 모스크바와 함께 예술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정말 유명한 도시죠.
네.
이곳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바로 파베르제 박물관인데요. 유럽 장식미술의 거장으로 뽑히는 피터 칼 파베르제의 대표작, 파베르제 달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을 활용해서 제작한 부활절 달걀 시리즈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기회가 된다면 가셔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달걀도 보고 박물관 옆에는 러시아식 도넛, 북한에서는 가락지방이라고 하죠.
네.
푸시키로라는 가락지빵을 파는 맛집도 있다고 하니까 에너지 충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달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어떤 즐길 거리가 있나요?
네, 블라디보스토크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일본에 온천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반야가 있습니다. 러시아식 사우나인 반야는 뜨겁게 달군 돌에 물을 뿌려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공기를 데우는 목욕시설인데요.
아.
이렇게 여행 중에 쌓인 피로를 푸는데도 정말 좋겠죠.
네.
또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심가인 아르바트 거리와 그 맞은편의 해양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르바트 거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요. 이 지역의 대표 카페, 그리고 유명 가게들이 위치해 있어서 이 도시를 찾는 여행객들은 꼭 한 번씩 찾는 곳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킹크랩 축제가 열려서 제철 킹크랩, 커다란 게를 누군 가격에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시기를 맞춰서 여행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인 만큼 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시베리아 열차에서의 남북한 사람들의 훈훈한 모습부터 다양한 매력을 가진 러시아의 도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시 오늘도 재미난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보는 세상 채널 소개와 닥스야 씨와 함께하는 유튜브 여행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었고요. 더 흥미로운 이슈와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